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갈라디아서로 모시겠는데 오늘은 3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을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이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이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또 삼아주셨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씨라는 말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뭐라 그럴까요? 좀 신약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창세기 22장 18절을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와 같이 열리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옛부터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어 3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아니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 곧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430년 후에라는 표현은 그 후에 율법이 왔을 때에도 만들어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럴 때에도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관한 어떠한 사실도 변경시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또 아들을 주며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을 베풀어 주겠다라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은 이삭을 통하여 주신 것인데 이삭의 혈통을 따라 16절에 나오는 씨,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유일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이웃이나 사업 또는 교회로부터 별로 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것을 약속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가장 최고의 선물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너무도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인 것이죠. 자, 계속되어지는 3장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은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선지자들에게 주어지신 거죠. 족장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다른 율법을 주지 않은 한 그 율법이 언제까지나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이 주어진 겁니다. 이제 율법이 왜 주어졌으며 그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생기실 터인데 바울이 율법을 과소평가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모든 존엄함과 그 충분성 그리고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율법의 완전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목적을 말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겠는데요. 자, 19절이에요. 3장 19절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질문은 그러면 율법은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율법이 더해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에서 여기까지라는 표현은 시간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은 율법이 임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모세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의 사이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음을 여러분 여기 보면 임시적인 것임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그 자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율법이 더해진 것은 범법함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는 의미였잖아요. 율법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지켜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죄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극악하고 잔인한 본연의 죄인으로서의 인간, 내가 얼마나 정말 죄인인가 그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내가 누구인가를 비추어내는 나의 현 상태를 비추어주는 엑스레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죄인임을 알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신 것도 아니며 오늘날 많은 자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한 하나의 표준으로 제시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방법으로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죄인이 되고 또 법을 어겨서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사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그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이기 때문에 훔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만 저 자신이 또한 거짓말쟁이임을 밝힙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다가 이웃사람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차 물을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얼른 뭐라고 말합니까? 식사를 안 했는데도 그냥 예의상 예 라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는 아침을 먹지 않았던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아침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좋습니다. 예? 참 저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예, 그냥 좋아요. 그냥 인사로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도 거짓말 아닌가요? 이런 거짓말을 우리는 종종 너무도 쉽게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3장 21절로 가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은요, 확실히 아니다 라는 부정의 의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굳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율법이 있었더라면 그 율법을 주셨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증거들, 법칙들 아니시겠어요?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율법이 사망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는 이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므로 모두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사망을 가져온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다만 죽음을 가져다 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죄의 정도가 아니라 죄의 사실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으며 비참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과 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좀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 전 그 뉴스도 보면 참 뭐 그 참 인간의 탈을 썼다고 하는 게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를 홧김에 죽이고 말이죠. 태연하게 상주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 아들. 아,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가는가.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과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그런 죄를 지은 사람과 본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죄된 본성을. 독일의 위대한 작가 괴테는 나는 내가 결코 범죄할 수 없는 죄가 저질러진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나는 내가 결코 범죄할 수 없는 죄가 저질러진 것은 본 적이 없다. 얼마나 내가 정말 추악하고 타락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괴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본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죄의 정도 때문이 아니라 죄의 사실 그 자체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의 정도가 아니라 죄의 사실에 대하여 설명해 볼 텐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약 24층 정도 되는 건물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꼭대기에는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는 감독자가 그들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발을 까딱해서 잘못 헛디뎠다가는 저 밑으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그 감독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미친 감독자가 있는가? 항상 사람들을 당신 그렇게 놀라게 할 수가 있어? 내가 헛디뎌도 죽으리라고 당신이 그 보장할 수 있어? 내가 헛디뎠다고 죽는 게 사실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는 일부러 건물 가장자리로 걸어가가지고 그 뭐 발을 이렇게 헛디뎌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24층 높이에서 한번 떨어져 보는 겁니다. 그가 10층을 통과할 때 어떤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그를 보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떨어지는 사람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을 해? 예, 아직까지는 저 괜찮아요. 지금 아직도 14층이나 남았잖아요. 10층 정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때까진 살았을 수 있죠. 그러나 땅바닥에 떨어질 때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산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감독자의 말이 맞았다는 겁니다. 뛰어내린 사람은 죽습니다. 이때 그 위에 있던 또 한 사람이 그 감독자의 말을 듣고 겁을 집어먹고는 엘리베이터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그곳으로 달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딛는 바람에 미끄러져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도 역시 떨어졌으면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깡패들에게 떠밀려서 밑으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도 죽는 것입니다. 건물에서 떠밀린 사람도 고의적으로 뛰어내린 사람도 발을 헛디딘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 건물로부터 떨어졌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중력의 법칙을 어겼으므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죄의 정도가 아니라 죄의 사실인 겁니다. 그들이 건물의 가장자리로 갔던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모두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을 어긴 겁니다. 문제는 그들을 떨어져 죽게 만든 중력의 법칙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자연의 법칙이 떨어져 죽은 후에 생명을 줄 수 없듯이 모세의 율법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길바닥에서 쓰러진 상태에서 다시 건물로 솟아올라와 마치 거꾸로 돌아가는 필름처럼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죽음이 따를 뿐입니다. 죄의 법칙은 여건을 감안할 줄 모른다고요. 그리고 인정사정 없습니다. 유동성도 없고요. 변명할 수도 없고요. 융통성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범죄하는 영혼마다 죽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 행함으로 율법에 따라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것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를 정죄합니다. 율법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율법은 높은 건물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생명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주목할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모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다만 무엇을 합니까? 정죄할 뿐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제거하지 못하며 죄를 드러내기만 합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지 못하는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겉보기처럼 세련되고 교양을 갖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그 본성에 있어서 추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아주 소박한 예를 들고자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을 목욕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어쨌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이 매일같이 어떤 사람들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에 세면장 정도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내에 있는 세면장에는 대개 위에 앞에 이제 거울이 붙어 있잖아요. 그 세면대 위쪽으로요.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때 세면장에 가서 그 거울을 보면서 씻습니다. 이 더러움을 우리는 거울로 닦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손으로 닦는 것입니다. 검정 것이 묻은 것을 거울로 보지만 거울이 내 얼굴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검정 것을 묻은 것을 본 내 의지로 손이 움직여서 닦은단 말이죠. 거울에 얼굴을 대고 문지른다면 여러분이 가족들이 보고 정신과 의사를 불러서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조사하도록 했을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거울을 가지고 얼룩을 없애려고 할 만큼 어리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삶들이 율법의 삶들이 율법의 거울에 얼굴을 문지르면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 곧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나타내 보여주는 사실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거울 밑에는 세면대가 있습니다. 찬송가 작가 윌리엄 쿠퍼가 이러한 찬양을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죄의 얼룩을 제거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것은 거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지만 그 정죄한 사람을 결코 성도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라. 또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이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바울은 이러한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 율법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2011년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법을 제시한 책 프란시스 가드너 헌터가 지은 직통기도, 직통응답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